求来神是第二千万送更新，我信仰圣经一个一心一九的名单。사도행전23장1절에서11절말씀까지한절씩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23장1절말씀제가읽겠습니다바울의동회를주목하여이르되여러분형제들아오늘까지나는범사의양심을따라하나님을섬겼노라하거늘바울이이르되회칠한밤이여하나님은너를치시리로다네가나를율법대로심판한다고앉아서율법을어기고나를치다하느냐하니바울이이르되형제들아나는그앞에제사장인줄알지못하였노라기록하여쓰되너의백성의관리를비방하지말라하였느니라하더라먼저바리새인과사두개인사이에다툼이생겨무리가나누어지니그곳어딜새바리새인편에서몇서기관이일어나다투어이르되우리가이사람을보니악한것이없도다혹영이나혹천사가그에게말하였으면어찌하겠느냐하여같이봅니다그날밤에주께서바울곁에서서이르시되담대하라네가예루살렘에서나의일을증언한것같이로마에서도증언하여야하리라하시니라아멘소감번인사하겠습니다잘나오셨습니다깨어서기도합시다사실사도바울은예루살렘에와서열매그어떠한열매도거두지못했습니다폭도로변한유대인들에의해서무참하게폭행을당했죠죽기직전에출동했던이로마병사들에의해서들려서나갔습니다그뒤에서는유대인들이요저놈을죽여라저놈은살려둘자가아니다그러면서뒤에서소리를지르면서따라왔습니다사도바울은그들을바라보면서천부장에게부탁을합니다자기를메고가고있는병사들을세워서그들의우두머리였던천부장에게나로하여금여기에서서저들에게말좀할수있도록허락해주십시오부탁을합니다사도바울은자신을죽이려고하는그들을향해서다시한번더복음을전하기위해서그층계에섰습니다저는바로이모습이예수님의모습이라고생각을합니다자신을죽이고있는그사람들을향해서아버지저들의죄를사하여주옵소서저들이지금무슨일을하고있는지모르고하고있습니다라고하나님께그들을불쌍히여기면서부탁을했던그예수님의모습이바로바울의모습에서볼수가있습니다어떻게해서든지그한영혼이라도구원시키기위해서조금전까지자기를죽이려고폭행을했던유대인들입니다그들에게어떻게해서든지복음을전해서한영혼이라도저취업부로부터건져내고싶은그마음을가지고자기가맞은것은전혀생각하지않습니다자신이해를입었던것손해보았던것은전혀생각을하지않고그영혼불쌍한영혼을바라보고그들앞에선것입니다이런면에서바울의지금이모습은요가장인간을할수있는가장최고의모습이다최고로멋진모습이다그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바로이모습이예수님의모습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우리가이런최고의모습을보여주어야합니다나를해롭게하고힘들게하고손가락질하는사람들을향해서나도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아니 배나도 갚아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똑같이 다투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또는 혼자 주눅이 들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죽은 것처럼 있는 것 이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 본성을 거슬려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진짜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멋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바로 그 모습의 신을 닮은 신의 상품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한다가 그 간증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폭도로 또 변했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들이 떠들면서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망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70명이 이렇게 자신의 그 의관을 갖추고 앉아있는 아주 위엄이 서있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은요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모든 정치와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 71명이 앉아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죠. 앞서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제일 먼저 섰던 분은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기에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날이 샌 다음에 바로 빌라도에게로 넘겨졌고 그리고 아무런 죄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또 그 공회 앞에 섰던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도 재판단 재판을 받지 못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회에 섰던 인물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형 전날 이들을 천사를 보내서 다 구출을 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에 섰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스데반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을 보면요. 이들에게서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곳은 백성의 통치자들이죠. 그러니까 왕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 서 있는 죄수들이죠. 예수님, 스데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죄수의 입장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왕들 앞에 서 있는 죄수들이지만은 이제 이 죄수들의 모습은 기가 죽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 앞에 서 있는 통치자들 앞에 서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고 이 죄수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당당함입니다. 왕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 손가락질 바꾸는 죄수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것. 노아 황제도 짐승들에 의해서, 사자들에 의해서 찢겨져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손으로 죽였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횃불로 만들었죠.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횃불로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횃불처럼 타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왕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 속에는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지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 여러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5일날 태형 백대, 우리 사냥인도 하는 우리 형제 태형 형제가 있죠. 태형 백대를 선고로 받은 수단 여성이 있습니다. 마리암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현지에서 태형 백대는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맞기 전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 여성은 임신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중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형이 2년 뒤로 미루어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출산을 했죠. 이 이브라임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슬람의 그 샤리아에 따라서 무슬림이 될 경우에는 그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녀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의 선택을 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얻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이 된다면 죽지 않고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스스로에게 진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딱 한 차례 예수가 대치하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그러죠. 내 아내는 매우 강하고 나보다 강하다. 그들이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나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판결 앞에서도 전혀 위축됨 없이 서 있었다. 그 판결은 사형 선고였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의 모습은 매우 놀라웠다. 남편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수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음을 선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공회원들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전에 섰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과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공회원들 앞에 서면은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들에게서는요,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그 전날 무참하게 폭행을 당한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걸을 수도 없는 모습이죠.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무시막지하게 당하는 것 없이 두들겨 맞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사슬을 이게 차고 나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 한탄이나 기아 죽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공회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그럽니다. 그들이 갖추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기에 잡혀왔을 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렇게 불렀었죠. 사도 바울은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나 나나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내가 소세스를 찾다는 것 이것뿐이지, 너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차별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이 초라해 보이는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화원들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있다면은,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본사와 물질, 명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그들이 소유하지 아니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둘러보면서 공회원들을요, 싸움을 붙여놓았습니다. 참 재밌는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주 지능적으로 두 패로 딱 나누어서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황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바리새인이라.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사도 개인이고, 사도 개인들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병사들이 끌어내었죠. 다시 사도 바울은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고 터졌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홀로 되어서 밤을 맞이하면은 참 비참합니다.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마음도 평안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내가 순한 이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런 사건이 눈에 보였더라면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분명히 충만한 사람이라면 충만할수록 이건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역사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 자신이 개척을 했던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었죠. 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 밤에 홀로 되어서 세상들은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 이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동족이, 내 동족의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었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성도들에게 이미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보아도 도무지 이 몸을 가지고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희박해져가는 가는 것 같습니다. 몸은 망가졌지, 사역은 실패한 것 같지.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갑자기 패배자로 전락을 합니다. 아니,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이 엘리야가요, 이 엘리야가 잠시 잠깐 뒤에 어떡합니까?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홀로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그 밤,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그날 밤만큼 절망스럽고 암울했던 그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아시고 주님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요, 그토록 사모하고 꿈에도 그리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죠. 좀 빨리 찾아오시지. 좀 빨리 찾아오셔서 다 터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니까 그대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최악의 사태가 되니까 그제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좀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지. 네,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엉엉 울고 있을 때에, 잡고 있던 이 손을 꼭 놓쳐버리고 싶을 때, 그만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손을 누르뜨리고 싶을 그때에,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그때에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내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 손을 내어뜨리지 말라. 꼭 힘들어서 두 손 놓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손 내려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요. 딱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스바냐 순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우리를 낭떠러지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세우실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만 받은 군인과 그 군인과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옆에서 전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적을 섬멸했던 이 경험이 있는 군인은요, 다릅니다. 군대에서 훈련만 받은 군인과 전장에서 실제로 전쟁을 치러보았던 이 군인은요, 이런 체험이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용량도, 담대함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실 속에서 훈련만 받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군인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밟아도 밟아도 다시금 일어서서 낙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막아주시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겪으면서 싸우면서 그리고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최고 공은요, 청년입니다. 아비가 아닙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죠. 이 초신자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어린 아이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들은요, 새 가족을 전도해서 그들을 이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아비들은 그래서 캄캄했던 그 캄캄한 그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비죠. 그러나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상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넘어져 보면서 아,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번 넘어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청년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세 번, 네 번째는 이제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넘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늘 나가서 넘어지고 만신창이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 이놈의 죄인,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는 넘어지면서 만신창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까? 깊은 싸움이요, 적어도 이것도 먹을 뿐은 그들은 뭉개서 이겨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다 이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도 일찍이 고난을 당하셨고 또 사도바울이 당했던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근데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영혼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 잘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말을 네가 증언해 주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영혼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해 주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을 얻을 수 있냐면요, 내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 더 못 일어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고생이 많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 말을 인정을 해주면요,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잘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요, 지금 열매가 없어도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셨죠. 지금 내가 거두지 못해도 누군가가 거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뿌려놓았다면 누군가는 거두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거두었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거둔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내가 거두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요, 그때 놀란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준비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수요일만 되면요, 한 셀에서 여기 큰 길가 앞에 그 보면은 우리 그 집사님이 하는 꽃가게에 있습니다. 그 꽃가게 앞에서 텐트 같은 걸 이렇게 쳐놓고 파라솔 같은 걸 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올라오다가 보니까요, 5, 6명이 오늘 쉬는 날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주 수요일만 되면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우리 전도팀입니다. 또 목요일마다 한 20여 분이 나오셔서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금요일이 되면 우리 윤영부 교육자와 교사들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죠. 여러분,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 만나면요,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아이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어깨에 손 딱 얹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꼭 한마디 던져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구청에서 만들어준 주차장이 있죠.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요, 성도 한 분이 그곳에 다니면서 풀을 뽑고, 풀도 참 많이 뽑아서 풀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그걸 보면서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 풀이 많이 나는데 저 풀을 뽑아야 될 텐데, 풀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그분이요, 가서 그 풀을 다니면서 다 사풀을 다 뽑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심는 겁니다. 그걸 심는 겁니다. 그걸 심어가지고 그 한 영혼이 죽게로 나온다면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또 주님께서는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신 이것은요, 참 놀라운 위로입니다. 암담하고 처참했던 그날 밤이 영광과 환희가 넘치는 위로의 밤이 되었죠. 가장 불행했던 밤이 가장 행복한 밤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행전해주는 것. 그런다고 해서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 더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별 다른 하는 일도 없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을 해주시면서 다 돕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먹을 꼭 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주먹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주어져야 하는 이 길,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피해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시면서 이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기고 나갈 거다. 이기면서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